오늘은 8월을 여는 첫 주일입니다. 8월 첫 주일은 대성교회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존귀와 영광을 드립니다. 동시에 여기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정말 삶 속에 자신의 몸으로, 물질로, 사랑으로, 기도로, 그리고 눈물로 헌신해 주신 성도님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대성교회가 현재 여기에 서 있는 것은 44년 전에 누군가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를 처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년, 2년, 3년, 10년, 40년 지나면서 이 실리콘밸리 한 복판에 대성교회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대성교회가 44년 전에 이 세상에 맨 처음으로 시작된 것처럼 최초로 시작된 교회가 있었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강림으로 세상에서 최초로 시작된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오늘 읽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들마다 소망하는 목적과 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고 싶다, 이런 교회로 사역하고 싶다고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망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이런 교회가 되고 싶어 하는 롤 모델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창립 44주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 교회처럼, 예루살렘 교회처럼 초대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이런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4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살면서 자동차를 새로 구입할 때에, 그리고 집을 새로 살 때에 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신용평가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재정적으로 살았는지, 또 어떠한 신용을 쌓으면서 살았는지를 보는 크레딧 평가 점수입니다. 한국말로 신용평가 점수지요. 이 점수에 따라서 자동차와 집을 구입할 때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도 동일합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교회의 크레딧 평가 점수는 어떤 것이었을까? 4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초대교회 예루살렘을 인정했습니다. 칭찬했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 참으로 좋은 교회다. 신용평가 점수에 100점을 주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요즘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교회를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평가하는 점수는 어떤 점수일까? 더욱이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은 크레딧 평가 점수 신뢰도가 너무나 많습니다. 100점 만점에 신뢰도가 18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신뢰하지 않는 점수는 48점. 왜 이렇게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었을까? 지금 한국이나 미국이나 교회는 그 성장이 멈추어 있습니다. 정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합니다. 바라봅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역사하셨다. 이 초대교회처럼 저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대성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역사로 시작된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 두 가지의 모습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였습니다. 그러게 46절과 4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 모이기를 힘쓰고 47절 하나님을 찬미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왜 모였습니까? 모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만 드려도 교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교회에서 예배가 없다면 교회가 아니지요. 교회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21세기 영성신학자 A.W. 토조는 현대교회를 이렇게 평가하면서 비판했습니다. 오늘날 현대교회 안에는 모든 것이 있다. 그런데 문제는 예배가 없다. 보십시오. 좋은 환경입니다. 좋은 건물, 좋은 교실, 여러분 참으로 좋은 프로그램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환경과 좋은 프로그램에 사람들이 매여 터집니다. 그런데 정말 거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가 있을까? 토조의 비판처럼 현대 교회 안에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없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구원자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을 마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사역에서 어떤 일보다 최우선이 예배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의 말씀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수준과 내 신앙의 수준은 바로 내가 어떻게 예배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예배 드리기 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만남을 만나기 위해서 기대하면서 사모하는 마음들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예배당으로 교회로 나오는 그 사람들의 마음 그 마음들이 점점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또 주일이에요? 아니 왜 주일이 한 번밖에 없어? 한 달에 한 번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기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습관적인 지각, 마음의 준비 없이 드리는 헌금, 예배보다 예배 후에 일어나고 있는 해야 할 행사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그 모습들이 여기 있지 않는가. 그래서 예배당 자리에 앉아있지만 형식적으로 시간을 지나기를 바라는 모습으로 형식적인 예배자가 되진 않았는가. 이런 모습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매주일 드리는 예배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이 교회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예배 후 우리가 교회 마당을 이제 나가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면서 우리의 삶, 일주일을 시작하는 우리의 삶으로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12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아버지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은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지난 3월 15일부터 저희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예배로 지금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인 것을 매 순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 주일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지난 3월, 4월, 5월, 6월, 7월, 4개월 동안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저는 지난 4개월 동안 목사인 제가 예배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회개할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정말 매주일 이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것처럼 내 예배가 가정에서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집중하며 예배를 드렸는가?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아니, 그 예배가 정말 내 삶 속에 그대로 이어져 갔는가? 아니,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여러분, 전기불은 전기줄 없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수도물은 수도관 없이 우리 가정에 수도물이 나올 수 없습니다. 동일하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없이 내 삶과 내 가정, 교회는 무의미합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예배가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일주일간 예배하면서 살았습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이며 세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순간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매순간 매순간 하나님을 경험하며 체험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예배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체질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주일 삽니다. 예배하면서 우리는 일주일 삽니다. 그러기에 예배를 능가하는 삶도 없고 삶을 능가하는 예배도 없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사모하기를 축원합니다.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심정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의 역사로 시작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 말씀을 배우고 말씀으로 사는 말씀 공동체였습니다. 그러기 4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아멘. 오늘 읽은 원문에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교제했다. 서로 떡을 나누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그들은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교회의 시작. 베드로와 함께 열한 사도가 나와서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전도한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맨 처음으로 하였던 그 일이 무엇인가? 사도들로부터 말씀을 배웠습니다. 배운 말씀대로 가정에서 그리고 삶에서 그대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말씀 공동체로 살았을까? 오늘 46절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떡을 떼었다는 말은 성찬을 말합니다. 또 애찬을 말합니다. 그리고 일반 식사를 말하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그들은 교회에 모일 때마다 매주일 성찬을 나눴습니다.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온 교회가 성도들이 애찬으로 식사로 하나가 됐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살면서 또 가정에서 성도들과 함께 이웃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서로의 마음을 나누면서 함께 슬픔을 나누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나누면서 기뻐할 일이 있으면 같이 기뻐하고 축하했습니다. 서로 위로할 일이 있으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러게 성령 강림은 초대교회 모든 제자들의 삶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어떻게요? 나를 내 중심의 삶에서 다른 사람의 삶으로 보게 만들었습니다. 초대교회 말씀 중심의 공동체는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른 사람의 그 모습이 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십시오. 사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하기 이전에 성령을 체험하기 이전에 제자들의 모습은 자신만 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만 인정하고 서로 경쟁하면서 질투했습니다. 서로 또 높아지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시러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순간,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들은 누가 더 높으냐,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예수님 옆에 있겠다라고 자리 다툼을 했습니다. 자리 다툼으로 싸웠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변했습니다.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낮아지고 다른 사람들을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하나가 된 거지요. 이런 한 마음으로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면서 예배했고 말씀으로 살았습니다. 한국말로 이런 말이죠. 우리가 남이가 우리는 하나라는 것이지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 주님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로 내 중심이 아니라 타자 중심에 바로 주님의 자녀들 중심으로 서로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말씀 공동체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어떻게 가능해졌을까?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배운 말씀을 그대로 살았습니다. 동시에 당시에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사도들로부터 배운 말씀을 듣고 배운 말씀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배운 말씀으로 살았던 말씀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 성전 모이기를 힘썼다, 이 말씀은 이러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빈발 효과, 빈발 효과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삶 속에 계속해서 여러분 빈발하게 발생되는 이 정보는 앞에 일어난 모든 정보들을 지운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나에게 말을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못해요. 늘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이 부조수표였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나에게 불신감을 줬습니다. 나만이 아니라 다른 이웃에게도 그 사람, 아이 그 사람 말 듣지 마. 그 사람은 그냥 말만이야. 그래서 어느 한 사람에 대한 그 정보가 생각하면 내 머리에 신뢰할 수 없는 사람으로 머리에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 함께 살면서 그 사람이 점점 변해간 것을 느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내가 그 사람과 살면서 느끼게 되고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정보들이 하나씩 하나씩 내 머리에 기억된 그 정보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지워지고 지워지고 지워져요. 여러분, 당시 제자들은 날마다 모였습니다. 빈번하게 모였습니다. 매일 모였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러자 예전에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 제자들의 정보가 사라졌습니다. 보십시오. 두 달 전, 50일 전에 여러분, 베드로가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나는 모른다. 난 절대로 예수를 모른다. 그리고 도망갔어요. 베드로만 아닙니까? 아니요. 사도 요한을 제외한 다른 제자들, 십자가에 달린 예수 다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비겁한 사람이었죠.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살아가면서 말씀 공동체를 모이면서 과거에 좋지 않았던 제자들의 그 옛날의 정보가 하나씩 하나씩 사라진 거예요. 말씀으로 살면서, 야, 저렇게 말씀으로 살고 있다. 말씀의 정보, 삶의 정보가 당시 사람들의 머리에 기억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온 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말씀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 마음이 됐습니다.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만 자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47절에 나오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매주일마다 예배 전에 성경 공부를 하는 교회입니다. 매주일 성경 공부를 통하여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또 예배로 들어옵니다.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 13년 동안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말씀 공동체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저는 목사로서 너무나 감사할 내용들이 많습니다. 많은 감사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기억나는 감사를 간증하기를 원합니다. 젊은 세대와 영어권 사도들이 한 5, 6년 전에 여름방학 그 기간에 아리조나 호피 인디언 단기 선교를 했습니다. 여름방학이 되면 목회하는 목사는 참 긴장합니다. 그것은 한국의 여러 가정들이 여름방학이 시작되면 자녀들과 함께 한국에 나가는 그런 가정들이 많습니다. 몇 주일 아니면 방학이 끝날 때까지 계시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해 여름방학은 한국이나 미국으로 여행 가는 것을 중단했어요. 그리고 한국이나 미국으로 여행 가는 계획과 경비, 이 모든 것을 다 호피 인디언 선교에 올인했습니다. 단기 선교를 위해서 그해 봄부터 시간과 그리고 예산을 모두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정말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부모님들과 그리고 자녀들이 예수 안에서 한 마음이 됐습니다. 오랫동안 봄부터 시작된 준비, 그리고 단기 선교 가서 그 아리조나 그 지역에 그 기간 동안 호피 인디언들에게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데에 온 마음을 다했습니다. 힘든 시간입니다. 가족이 함께 여행을 가고 그리고 척박한 그 땅에 가서 정말 여러 가지 아침부터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단기 선교를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자녀들과 부모님들이 하나가 되는 것을 저는 봤어요. 말씀으로 하나가 되고 기도로 하나가 돼요. 유년부 자녀들, 뉴스그룹 우리 자녀들이 하나가 됐어요. 여러분, 이 하나 된 것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들과 섬기는 저희들과 그리고 성경을 받는 호피 인디언 성도님들, 그 어린 자녀들이 모두가 다 말씀으로 하나가 됐어요. 말씀 공동체가 이어져 가는 것을 저는 두 눈으로 보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고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릅니다. 1871년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신문기자 헨리 스탠리가 아프리카에서 선교하고 있었던 리빙스턴을 찾아가서 도대체 리빙스턴이 왜 그렇게 유명해졌느냐, 리빙스턴의 삶을 취재하고 그것을 기사로 쓰기 위해서 아프리카 밀림으로 돌아갔습니다. 헨리 스탠리가 리빙스턴을 만나서 아프리카에서 10개월을 함께 살았습니다. 그가 리빙스턴과 함께 살았던 시간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사실 당시에 런던에서 가장 유명한 무신론자였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있었고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다. 내가 몇 달 동안 아프리카에서 리빙스턴과 함께 살면서 놀란 사실이 하나 있다. 그것은 리빙스턴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살고 있는 것을 내 눈으로 보았다는 것이다. 당시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당시에 나를 예수님을 믿도록 회심시킨 것은 리빙스턴의 설교가 아니었다. 바로 리빙스턴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던 리빙스턴의 삶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주님은 역사했습니다. 성령님은 역사했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역사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세상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사람들의 성도의 삶을 보고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저렇게 살아야지.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사실 초대교회 안에는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건물도 초라했습니다. 화려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으로 살았기에 예배와 말씀 사역과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예배 공동체, 말씀 중심의 공동체였습니다. 저는 44년 된 저희 교회가 이런 교회, 사도행전의 초대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이런 교회를 소망하면서 또 교회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44년 동안 저희 교회를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대성교회를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 교회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처럼 예배 중심의 교회,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 주님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더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해를 살아갑니다. 주님, 신종 코로나 19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속에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8월부터 또 성경 공부가 시작됩니다. 줌으로 성경 공부 시작하는데 성령 하나님, 시 공간을 초월하셔서 그 자리가 바로 말씀의 역사가 있는 말씀의 공동체, 성경 공부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온 교회가 예배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교회, 가정,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새로운 한 해를 세워가는 우리 대성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